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에 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외국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말로 들리자 어리둥절하면서도 놀라고 또 한편으론 신기해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권능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나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 제자 공동체가 여러 가지 외국어로 선포하는 것, 즉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언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 진리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그들은 숨어 있거나 숨지는 않아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냥 무능한 무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는 숨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히 생명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시력을 허락하십니다. 이 주님의 시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능력,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시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룩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생명과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 그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3,000명이라는 개수는 다른 성경의 기록의 셈법처럼 남성만을 계수한 인원입니다. 외국인까지 계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과 외국인, 성인이 되지 못한 인원까지 더한다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즉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첫 선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위에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은 전도가 가능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오중직임인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자격을 통해 은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방언 같은 능력행함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은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이 제자들의 날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은 우리들의 날입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어제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오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서도 오순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이 권능과 은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은사가 드러나고 언제 능력이 드러나고 언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경륜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방향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향성,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길 원하시는 방향성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안에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고 믿음이 허락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의 조명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 살아가는 삶,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생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 행복을 좀 더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명과 모든 열망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의존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를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본성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육체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님의 큰 능력임을, 권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진리를 더 온전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생명 감수성이 풍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진정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더욱 열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감수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인식하게 하며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누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절정과 결말 부분에 드러난 것은 성령의 생명,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의 참된 목적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온 이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함께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갔는지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공동생활, 집단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다른 지체들이 자신에게 있는 소유물을 팔아 그들의 어려움과 그 필요를 충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오직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 그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사랑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체들을 그 존재 그대로 사랑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진정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소유물보다 중요하다라는 단순한 생명의 진리를 확신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현대에 있는, 현 시대에 있는 공산주의와 혼동하곤 합니다. 공산주의와 동일시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참 좋은 거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시스템이나 규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생명다한 마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우선시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의 소통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지 말입니다.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재물인 만몬이 더 우선시되고 우상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열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연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특히 사랑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이 우선시되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열망,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열망이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에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행동과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인해 온전함에 다가가는 삶이 되고자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과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과 동의하심으로 그들의 우선, 그들의 중심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영임 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영인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영인하기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며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